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것은 세 번째 약속이지만 결코 이전보다 축복이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또한 장래의 휴거의 일을 말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인내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오랫동안 인내로 그분 자신이 영광 얻기를 기다리셨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인내하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특별히 주님의 강림을 논한 두 서신입니다. 우리는 이 두 서신에서 인내라는 단어가 두 종류의 용법으로 쓰였음을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그리스도의 인내는 방금 앞에서 말한 첫 번째 의미인데 그리스도는 지금 은혜의 시기 중 인내로 그분 자신이 권세를 얻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는 앞에서 말한 두 번째 의미로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함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님이 다만 너는 나의 말을 지키라고 하셨지만 지금 주님은 담대하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인내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관련된 인내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고하셨는데 바로 이 때문에 그분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고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취하시는 태도는 바로 아버지의 역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일 역사하신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철장을 얻어 즉시 모든 배역을 분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히려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계획이 완성되게 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으로 하여금 세상에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사람들의 영혼을 얻어 그분께 돌아오게 하시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와 그분의 능력은 대비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분은 권세를 얻으실 것이지만 그분이 권세를 얻으신 날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줄곧이 기다리십니다. 나의 인내의 말, 이 몇 글자는 그리스도께서 금세 배척받은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그분이 승천하심부터 그분의 나타나심까지가 다 그리스도의 인내의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인내하신 연고로 있게 된 인내의 말은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그분의 왕국을 기다리고 계시며 그분의 민의들을 불러내어 그분과 함께 기다리게 하시며 함께 인내하게 하십니다. 땅 위의 사람들은 그분의 합법적인 권리를 거절했지만 그분은 인내로 지위를 얻으실 다른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성도들은 응당 그분과 함께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이미 사람들의 멸시와 반대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응당 세상의 정치에서 벗어나 오로지 자기의 능력과 왕국으로 오늘날의 세상 정부의 주권자를 대체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응당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순복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배척받으신 곳에서 권세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존귀함을 얻는 것을 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티끌을 뒤집어 쓴 동반자이기 때문에 오직 여기서 수욕을 당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의 지위는 반드시 당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얻으신 지위와 똑같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진화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사이에 이미 동일하지 않은 성질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에 대해 분명하지 않다면 오늘날 죄악이 불나는 세대 가운데서 마음이 초급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 주님이 거기서 모든 끊임없는 대항을 견디신 것을 알지인데 왜 불안해합니까? 여기의 사상은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 사상인데 이는 이러한 사상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더 깊은 연합과 더 비밀한 교통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동등한 위치에 선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아, 나의 마음은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장래 그분과 함께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지위와 연합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모든 지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연합하고 또한 그분의 인내인 말씀과도 연합해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영광을 얻고 또한 그분과 함께 수욕을 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은 얻기를 바라고 이것은 얻기를 원치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얻는 동기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그분을 위하여 수욕당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충성스럽지 못함을 표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너무 체면을 중시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중합니까? 만일 그분이 사람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얼굴에 침뱉음 당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에 어떠한 느낌이 있어야 합니까? 아, 우리는 더 수욕에 대한 초대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오늘날 세상 사람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한 교회의 동정을 얻을 수 없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이 한마디가 과연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행위의 인도자라면 나는 자연히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지위에 서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우리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킬 것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그분의 현재 지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시련과 분별의 시기요 깨끗게 하며 알곡을 골라내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당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의 태도는 반드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현재 그분의 사랑을 만족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그분보다 먼저 얻기보다 그분과 함께 얻기를 기다리기 원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자와 함께 얻은 것을 나누게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물론 그분 위에 또 사람의 존귀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정상적인 위치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위치에서 타락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이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분과 이렇게 영원히 연합됐다는 것을 영원히 느끼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의 마음은 기쁘지 않고 우리의 마음도 당연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시험할 때라. 이때는 과연 무슨 때입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 잠잠하지 않는데 구약의 선지자와 주 예수님 자신과 사도 바울이 다 이때에 대하여 예언한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날을 슬프도다 그날이여 피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다니엘도 이때를 말하는데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라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말한 주의 날의 일은 대부분 이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도 이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때를 말하기 전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날이 이르게 되면 이는 그때의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이때에 대하여 논하기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이때 처음에는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하지만 결국 온 천하의 일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때는 실제로 시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큰 시련은 다만 장래의 크고 두려운 날 가운데 하나의 시각, 하나의 짧은 시기일 따름입니다. 이 짧은 시기는 다만 3년 반의 기간이며 주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이 시각은 지나갈 것입니다. 현재의 세상과 육체와 마귀의 시험은 이미 아주 심한데 설마 장래에 더욱 심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실로 그때가 이르면 온 세상에 겪어본 적이 없는 시련이 임할 것입니다. 이때의 시작은 바로 사탄이 하늘로부터 쫓겨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크게 분내어 세상의 사람을 괴롭히며 그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그의 신하들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보좌를 세워 왕노릇 하게 합니다. 그의 신하들은 바로 거짓 메시아가 되어 한면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한면으로 사람들에게 그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능력과 마귀의 능력은 다 그를 도와줍니다. 사람의 능력과 마귀의 능력이 합세하여 그를 구축합니다. 모든 멸망의 사람들은 다 그를 위하여 열심을 내며 그의 거짓 선지자들은 많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로 다 그의 인을 받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때 거짓 그리스도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이때의 분위기와 환경과 법과 형벌은 다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유혹하고 그의 인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인을 받지 않는 이도 역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배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며 인을 받게 되면 영원히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의 이 같은 난폭함과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내려올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온 천하에 임할 것입니다. 유대인들뿐 아니라 또한 이방인들과 온 천하의 사람들이 다 사단의 올무에 빠질 것입니다. 사단의 그날의 능력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 이를 것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날에 세상의 어떤 나라도 그의 권세에서 도망갈 수 없으리라. 과연 이 놀랄만한 시련은 어떤 목적으로 있습니까?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땅 위의 거민들은 세상이 날마다 갈수록 좋아지고 있으며 장래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자고하며 그들의 진보를 자랑합니다. 교회조차도 스스로 매우 고명하다고 여기고 이전보다 더욱 진보되었다고 여깁니다. 세상의 정치가와 사회사업가와 연합하여 이 죄악된 저주받은 세상을 개조시키는 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 편안히 영원히 살게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고통스러운 환경 중에서 배운 것은 여기에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며 그들이 믿고 사랑했던 모든 것이 하나하나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경관들과 모든 기이한 사상은 다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다 폭로될 것입니다. 모든 부패와 간계, 거짓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은 주 예수와 그의 진리로 인하여 한번 해부를 받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A 범죄는 그분 앞에서 다만 티끌이었을 따름입니다. 이방인의 공평은 그분의 심판으로 인하여 다만 말뿐임이 드러났습니다. 세상, 유대와 이방과 교회를 막론하고 다 적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참모습을 분명히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의 진면목을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진리와 사탄의 거짓이 동시에 사람 앞에 있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이 사탄의 공갈을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함을 볼 것입니다. 오늘의 핑계는 모두 다만 가설일 뿐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받는 사람은 바로 모든 땅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몸은 한 곳에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고향과 그들의 명예, 그들의 주위, 그들의 재물이 다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날에 이르러 큰 시험이 그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우매해 있는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그분 자신의 백성을 괴롭힌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원래 그분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의들이 땅 위에 거하는 사람들과 서로 섞여서 그들의 죄의 몫을 갖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시험을 받을 때 민의들도 그 안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 이미 그들과 피차 마음으로 교류했으므로 그날에 그들과 함께 몸으로 받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조화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함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시종 가르치는 바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세상 사람의 모양조차도 본받지 않는 위치에 이르러야 합니다. 물론 영생은 보장되어 있지만 세상에서의 3년 반의 큰 시험은 결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복음을 전하는 때인데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바로 세상에서 사람을 취하여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생각과 느낌과 욕망과 애호는 반드시 하늘의 영광을 향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인내의 위치에 섰다면 그들은 이미 세상을 거절한 사람들이므로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을 위한 기질이 필요 없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아직 세상을 위한 여지가 남아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응당 자신이 원래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땅에 속한 것들에서 벗어나도록 땅의 사람이 당하는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우리를 이끌어 더욱 그분을 가까이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이 땅에 거하면서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나그네와 행인의 태도가 날마다 우리의 생활에서 마땅히 표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잊어버린 나그네가 타향에서 타락한 후에야 돌아오게 됩니다.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것은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머지않아 온 세상은 다 시험을 받을 것이지만 주님은 한 무리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 시험을 면하도록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온 교회가 다 이 대환난을 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이미 이 무리의 사람들의 자격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모든 민의들이 아닌 바로 일부분의 민의들이 지키심을 받을 것입니다. 빌라델피아의 성질을 가진 민의들은 지키심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지키고 들림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약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다만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 후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먼저 지켜야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러한 약속은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다윗의 아들로 아는 것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긴밀히 연결됩니다. 이 양자는 다 천년왕국의 영광과 민의들 개개인이 그것으로 인하여 상당한 예비를 하고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무릇 이 중 한 가지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전자는 민의들의 유대인을 향한 증거이므로 후에 있을 유대인이 보는 데서 얻는 영광에 대한 약속과 연결됩니다. 후자는 민의들의 세상에서의 증거이므로 후에 있을 세상 사람들이 받을 시험에 대한 약속과 연결됩니다. 결코 모든 민의들이 다 이와 같이 지킴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품격과 성질과 행위가 이 빌라드비아 사자와 같지 않으면 탈락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무릇 주님의 다시 오심과 이런 중요한 말씀을 인내하지 않는 자는 그들이 비록 믿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이 점에 실패로 인하여 시련 안으로 들어갈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기꺼이 주님을 왕의 이름으로 높이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하늘의 문이 잠시 그들을 향하여 닫혀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엄중합니까? 우리는 합당한 영향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의 손안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장래 세상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나의 충성스러운 생활과 간증이 세상 사람의 시험을 받았다면 장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받을 심판에서 떠나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다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시련의 때를 체험할 것인데 이는 이 약속이 그들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대와 빌라데비아는 두 종류의 민의들을 예표합니다. 그들이 모두 구원받은 자인 것은 그들이 주님 앞에서 정금 등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가 동일하지 않은 연고로 그들은 주님의 재림 시에 동일하지 않은 대우를 받습니다. 사대는 깨어있지 않은 민의들을 대표하며 주님은 그들에게 밤에 도적과 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할 때 주님은 이미 오셨고 이미 민의들을 들어 올리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남아있게 됩니다. 빌라델비아는 깨어있는 민의들을 대표하는데 시험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들은 먼저 하늘로 들리게 됩니다. 사대가 시련으로 그들의 세상에 속한 것이 정결케 되는 것이 필요하듯이 빌라델비아는 들림받아 그들의 안전이 지켜질 필요가 있습니다. 냉담한 나오디기아는 아마 빌라델비아가 지나간 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거기서도 이기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늘로 들림받는 것은 주님이 여기서 그분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죽음도 시련을 면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죽음은 결코 하나님이 사람을 지키시는 방법이 아닌데 이는 시련의 가장 큰 결과도 역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땅에서 뜬 지방도 성도들을 은신시킬 장소로 예비하지 않으시는데 이는 이 시련이 온 세상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은 원문에서 땅에 거하는 모든 거민입니다. 그러므로 틀림없이 아무데도 피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결코 빌라델피아 이 도시만이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필라델비아는 바로 아시아의 한 도시인데 아시아는 로마의 한 도이며 로마는 장래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이 시련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 약속을 얻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에게 땅에서 구원될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시련의 때와 장소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 가르치신 것과 같이 하늘로 휴거될 것입니다. 이러한 휴거는 물론 큰 죄인이 아직 나타나기 전에 발생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것에 대해 우리는 12장으로부터 가장 유력한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대적이 어떤 마음을 품든지 간에 산의 아이가 안연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림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문을 닫으려고 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그를 삼키려고 하지만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는 다만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할 따름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시련을 면하지만 실패한 이들은 땅 위에서 사탄과 그의 졸개들에 의해 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원수의 괴롭힘에 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그들은 비로소 세상이 참으로 조금도 사랑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교훈과 누가복음 21장 36절은 완전히 상합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은 바로 앞에서 말한 대한난의 일입니다. 피하는 방법은 바로 인자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휴거인데 휴거 외에는 인자 앞에 갈 수 있는 아무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하는 자격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은 제자들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결코 휴거되어 환난을 벗어난 것에 있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조건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제자가 되는가를 조건으로 삼으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 휴거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현재의 책임은 모두 우리에게 있으며 어느 것을 버리고 어느 것을 따를 것인가는 오직 자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휴거는 결코 유대인의 품깃이 아닙니다. 이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그들 향하여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시 숨을 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해를 입지 않는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상합한 계시록 12장은 우리에게 그들이 그곳 광야로 도망가는데 그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용은 여전히 바싹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그들에 대해 말하기를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대한난 중에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완전히 시련을 면할 것입니다. 그때 유대 가운데서 경건한 남은 백성들은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믿는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로 휴거될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분깃은 아브라함과 같으며 노시 당한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소활로 도망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완전히 시련 밖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시험을 면할 것도 깊이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녹의 소망이지 결코 노아의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홍수 이전에 들림받아야 하며 완전하게 홍수를 통과하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그분의 충성스러운 민의들에게 하신 약속은 그들을 지켜 완전히 시험의 장소와 때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 만일 아브라함과 에녹의 영적인 상태가 없다면 이 복된 지켜주심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와 세상과의 분별은 반드시 세상이 우리의 처소가 될 자격이 없을 정도로 깊어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들어올려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으며 잠시의 간격도 없을 정도로 친근해야 합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한밤중에 부르는 소리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 그를 첩대하라. 라는 말씀은 이미 당신의 마음에 귀에 전해졌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미 나갔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 부름을 듣기만 하는 믿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한 단계의 일입니다. 당신은 이미 주님과 어울리지 않은 일체의 것들을 떠났습니까? 당신은 이미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습니까? 묻거니와 당신은 그분의 얼굴을 대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사람이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다 고난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영접하는 것만이 우리의 가장 큰 이익입니다. 그분의 고난인 길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락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응당 우리의 마음의 관문을 깨뜨려야 합니다. 등 안의 기름이 원래 믿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못하면 그의 구원은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기적인 느낌에서 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라와 여금 그분을 생각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가서 그분을 영접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입니까? 아, 사람들이에 버림받으신 주님을 위한 이 큰 사랑,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수많은 느낌들이여.